아내, 존경하는 남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에서 나오니까 그것보다 가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몸에서 태어나서 가장 가까운데, 때가 되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리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식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떠냐 하면 부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 남자, 한 여자는 결혼을 통하여서 합해져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건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인. 그리고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떼도 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시기 전까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너무나 가까운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게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굉장히 신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데 사도 바울은 결혼이 신비하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귀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야, 이거 아내와 남편만의 연합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된 모든 것이 이제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의 아름다움을 상실했는데 결혼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면 창세기 4장에 오면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라멕에게는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 그러니까 최초의 일부 다처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읽어 내려오면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외에 하갈이라는 아내를 취해서 다른 아내를 두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성경을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성경의 믿음의 가장 큰 봉우리 다윗이 아주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등극하는 장면에서 아들 여섯 명을 소개하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들 여섯 명을 소개하면서 자기 엄마들도 소개하는데 제각각이 다그 아들의 엄마가 다릅니다. 여섯 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남편에게 아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가장 탁월한 믿음의 인물들도 일부 다 처제를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런 방식을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서 벗어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극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 아내가 하나 더 생겨서 낳은 아들 때문에 막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왜 그렇게 고달팠는가 하면 아내가 4명인데 그 낳은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를 팔아먹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말이죠, 인생에 큰 고통을 당했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암논이 다만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말, 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길어보면 야,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허용하셨나 보다 아니고, 계속 성경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금지하셨는지, 그런 부정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것에서 떠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아픈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이 가장 완벽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자꾸 결혼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바꾸려고 해요. 자꾸 자기 편한 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나 아프게 될지, 얼마나 쓰라린 열매를 맺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내가 방법이 옳아 보여도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이 부부관계를 가르칩니다. 로마 사회의 결혼이 타락하고 원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결혼의 원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원칙 그대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이 달라졌고 요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베드로는 일절 타협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안에 살게 될 때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하면서 결혼의 원칙 그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종들이 까다로운 상전이라도 순종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까다로운 남편일지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왜 우리만 순종하라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그 의미가 타락해서 그런데 원래 순종은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 있는 행동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줄어드신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배우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실지라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자신이 온전함을 이루셔서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함 지극히 고귀한 것이고 가장 위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순종함은 뭔가 부족해서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고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주셔서 그제서야 보시기에 좋게 하신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머리됨입니다. 머리됨.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이게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셨지. 순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진정한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형의 방법인 것입니다. 뭐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아내들이 좋은 남편만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남편들도 많습니다. 불신자 남편들은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거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헬라인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다니느냐. 가문의 수치다. 아내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남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이 남편들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들이 믿는 길을 열어주신데 그게 뭐냐면 아내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남편을 믿게 하고 남편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참 우습게 알고 예수 믿는 것을 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베드로가 남편의 종교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1세기 로마 사회에 남편이 믿는 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 순종하는데 남편이 막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리 같이 가야 된다는데 그럴 때는 안 따라가고 매 맞고 수치당하고 막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데는 그렇게 타협이 없지만은 일상의 삶에 있어서 남편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은 보고 있다. 남편한테 수치를 당하고 교회 간다고 욕먹고 아주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듣는데도 아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합니다. 그리고 세상하고 딱 분리돼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면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남편을 본다는 거예요. 남편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캄캄한 방 안에 막 어두움인데 저 문 한 귀퉁이가 살짝 열리면서 그 귀퉁이 사이로 빛살이 막 촥 비쳐서 다가오는 것처럼 언젠가 이 영적인 어둠에 쌓여있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와가지고 아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될 때는 이 아내를 존경합니다. 존경하게 되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히 죽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존경.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들어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소망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의 삶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의 정결함과 세상의 구별되어짐과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시고 남편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아내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남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도 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진정으로 머리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은 자신을 이제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단장하라.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합니다. 단장하라. 쉽게 말해서 화장을 좀 하라 그런 뜻인데 두 사람이 아내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장을 하는데 외면으로 드러난 그 사람을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머리를 하고 또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단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아내에게는 마음에 숨은 사람, 영적인 면 이게 있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다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참 사람에게 참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참 똑똑하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면 우리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의 평가에 치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은 금방 반응해요. 사람은 뭐 예쁩니다. 사람은 야, 정말 잘하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반응은 금방 오기 때문에 사람은 이 외면에 치중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머리를 꾸미거나 또 목걸이를 하고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으로 단장하는 것보다 내면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꾸미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예. 세상에 막 이리저리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사람이 뭐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예수님. 그게 온유한 거거든요. 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 외에 아무리 괴롭혀도 이리 막 바로가 치고 저리 바로 인생에 막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을 변치 않는 그 온유함으로 다 단장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값지게 여기시고 그걸 쓰신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이제 역대기를 읽었습니다. 제 성경 읽기 표에 좀 역대기를 읽는 차례인데, 역대기를 읽는데 이 역대상하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이런 왕들은 두 종류 왕이 있어요. 19명, 23명 왕들이지만 딱 두 종류의 왕이 있는데, 하나는 성을 쌓는 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드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두 종류입니다. 성을 쌓아서 적국의 침략을 막아야 되고 적국보다 잘 되어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고 성을 쌓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기록이 되게 많은데 전부 그냥 유월절을 회복하고 율법을 발견하고 성소를 정화시키고 예배드렸다는 왕,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치세 기간 30년이 넘는데 예배만 드렸나 할 정도로 예배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왕을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순전히 예배만 드렸다고 기록한 그런 왕들을 쓰십니다. 이런 왕들은요, 성이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대단한 성을 쌓으셨습니다. 성을 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금방금방 오니까, 성을 쌓고, 더 높이 쌓고, 더 값비싸게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성소를 정화하고 온 나라에 전령을 보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왕을 쓰십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외모를 단장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에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셔서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을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계속해서 내면을 관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얻습니다. 내면을 단장하기를 계속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예로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라고. 남편을 주님으로. 요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부담, 저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주님, 주님 목사님.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남편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로 알고 죽게 하듯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형편없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하는 때도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사업처 모든 다 헐값에 팔아넘기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믿음을 가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닥터니까 자기가 믿은 하나님 온데간데 사라지고 야, 살고 봐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이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금방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한테 너 나 누이라고 해라. 너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누이라 거짓말도 가르치고 이게 당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럴 정도로 말이죠. 그런 믿음의 폭이 있어도 사라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운 머리로 알고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지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부활입니다. 사라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형편없던 아브라함도 말이죠. 하나님과 만백성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존경받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쓰셨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시다 하면서 죽게 하듯 믿음이 있을 때든지 믿음이 없을 때든지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라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사라를 쓰신 거예요. 구약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도 믿지 않는 남편들, 좀 난폭한 남편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1세기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내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쓰시는 방법은 내면을 단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최고로 값지게 쓰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가르칩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결혼하면 당연히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에게 당연히 사는 것 잘 살고 있어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된 결혼인데 그런 신비 가운데 그런 것을 알고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식을 따라서. 그러면 아내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머리로 세워진 것을 깨달은 남편은요, 남편을, 아내를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됨이라는 것이 그냥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피값 주고 교회를 사시고 신부로 단장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존경한 것이, 존중이 여긴 것이 남편의 머리됨이 그런 것입니다. 아,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렇게 머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 존중이 여기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이 연약한 그릇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노라고 하면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Honor, 영어 성경에는 존경하라. 이 아내는 그냥 잘 지내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해야 합니다. 아내들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으면서 절대로 남편은 환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면 너무 클까 봐 환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지만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야, 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동역자가 되게 했으니 존경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참 신비합니다. 남편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 이 하나님과 교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 참 신비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럴 때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부부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